자,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6장에 와 있죠. 6장 12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다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모세의 율법들은 또 지켜야 되는 거로 그중에 특별히 그 할례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제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이 사도 바울이 그 할례 문제가 왜안 되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례 받는 것이 이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교리적인 내용, 교리적인 이야기들도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율법에 속해 있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을 받든지 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교리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 무효화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할례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근거로 드는 게 뭐냐? 이제 이게 핍박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삶의 문제인 거죠. 핍박. 왜 할례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받으려고 했냐?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앞부분에서 이런 걸 이제 계속 다루다가 그 뒷부분으로 점차 오면서 어떤 실제적인 삶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를 또 다루다가 다시 이제 할례 문제로 좀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이제 있었겠지만 갈라디아 교회 내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는 그냥 단지 그냥 핍박이 두려워서 유대인들 같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 핍박이 두려워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경건한 거다. 그게 경건한 거다. 이렇게. 그게 경건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가장을 하는 거죠. 이것을 여기 보니까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네. 그게 경건한 거고 그게 더 성경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이제 그렇게 이제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동기는 뭐다?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이걸 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할례도 전하고 이런 거죠.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선행도 좀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뭐 미사도 좀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뭐 마리아 숭배도 조금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인 것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섞어 넣으려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보다 이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이 극단적이 아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핍박을 좀 피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그 두려움의 문제가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것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핍박받는 게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건,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건 간에,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건다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늘 언제나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늘 소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늘 불이익을 당하기 쉽고 또 심지어 쟤 미친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도태되면 나는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고 그건 사회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인생은 이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용기가 없으면 올바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올바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용기가 있나? 난 용기가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난 그런 것들을 그냥 기꺼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핍박이 좀 작은 핍박이라면은 뭐 괜찮은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핍박으로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 용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용기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 용기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게 본성 아닌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나를 따르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 아, 그럼 용기 있는 사람이 좋지. 비실비실대고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하나님 똑같은 것이. 하나님 똑같으신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심지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볼까봐 눈 감고 기도도 못해,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그걸 해야만 꼭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이 될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 용기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정당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공평한 거죠. 예. 네, 그게 공평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보상을 주시는 것, 그것은 정말 그거는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합할 필요도 없고, 그 왜 하나님 왜 그 사람한테만 더 많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고난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기까지 신실하면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가 예비해놓고 있겠다. 그러니까 보다 용기 있는 자에게, 보다 두려움을 극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다 많은 보상을 주시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거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딴지 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용기를 좀 훈련할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용기를 훈련할 필요가.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점점 더큰 상황에서도 내가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이 용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용기를 내가 실제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3절 보시면, 할례 받은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는 그 주제는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그 복잡한 주제는 아니에요. 전체적 주제가. 그런데 그 구절구절 안에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 중에 이제 여기 우리 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자, 아까 그 윗부분에서는 왜 할례를 받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왜 할례를 받는가? 자랑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할례 받는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자랑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이제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면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려고 이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데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내에 지금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야, 할례도 받아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우리 사라 자매에게 같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있었는데 제가 율법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야, 사라야. 할례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실제로 할례를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누구의 자랑이 되냐면 그걸 권유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끌어온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자랑거리가 이 사람의 업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전리품을 얻은 듯이. 그러니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의 육신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치적을 이렇게 쌓고 사람들 안에서 그 자신이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어떤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강요해서 다른 사람들이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케이스도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을 보면 어떠냐? 할례는 율법에 속한 문제인데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율법대로 못 살아. 보면은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할례 문제만 특별히 부각을 해가지고는 야 이거 받아야 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할례 받게 해서 자기의 공으로 만들고 자기를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띄워놨단 말이죠. 위선자인 거죠. 이건 위선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믿음을 권유할 때, 믿음의 어떤 행위를 권유할 때, 그것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삼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부추기고 뭐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지금 다 지적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모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지금 마음을 다 꿰뚫고 너 그런 거잖아. 딱 이렇게 거울을 딱 들이밀면서 너 이런 거지. 딱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들이미시는 거죠. 들이미시면서 너 혹시 이런 건 아니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보.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는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따라서 딱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고 나머지 100개면 100개, 만개면 만개 자랑한 것은 다 그냥 한 뭉텅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자랑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냐 이렇게 딱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핑계가 많고 이것저것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랑하지만 결국은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냐 아니면 십자가가 아닌 걸 자랑했냐 이렇게 이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 율법주의를 자랑했습니다. 할례를 자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헬라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뭐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 뭐 업적, 지위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십자가를 자랑한 게 아니면 다 그냥 다 똑같은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비싼 목걸이로 이렇게 딱 달고 다니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가? 십자가 팔찌 뭐 이렇게. 십자가 허리띠? 그건 좀 이상한가요? 이제 일반 예배당 보면은, 이제 여기 강대상 여기 뒤쪽에다가 십자가를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좀 치장하죠.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신교회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나무로 십자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놓고 거기다 천을 이렇게 걸쳐놔요. 그거 M자입니다. 그게 마리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뭔가 굉장히 멋있는 것인 줄 알고 개신교회에서도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 이런 데서 자꾸 이탈하면서 그 외형을 뭔가를 갖추기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도 감리교 감독 이제 목사에 해당하는 그 감독들이 로마 사제나 하는 그 로만 칼라 이렇게 하얀 요거 긴 나오는 거. 예, 그 감리교 감독들이 고고하고 있고, 그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점점 없어지니까, 본인들이 영적인 파워가 점점 없어지니까, 외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해서 어떤 이러한 어떤 장신구를 달고 다닌다, 이런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구약성경의 신명기인가요?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그 처형 방식에서 십자가 처형은 정말 굉장히 끔찍한 그런 이제 처형 방식이었죠. 근데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것은 십자가 자체를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고 인간의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이제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큰 용기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로 생각해 볼 때 지금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데 나는 십자가를 사랑해 이러고 다녀보세요. 정신병자지 그야말로. 정신병자지. 그런데도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근데 왜 십자가를 사랑하냐 했더니 십자가 자체의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기꺼이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못 박혀 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죽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다. 이제 단절이죠. 단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 이런 게 최고라는 그 어떤 가치관이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걸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붙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그게 더 이상 최고가 아니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게 더 이상 최고가 아닌 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 저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과 섞여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해야만 내가 세상에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존재인데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땐 뭐죠? 나는 쟤는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은 거란 말이죠. 쟤는 죽은 자다. 이렇게. 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은 사람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엄숙한 얘기죠. 이게 사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세상에서 어쨌든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이제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느끼는 마음은 뭐냐? 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이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얼마나 정말 멀리 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정말 저렇게 높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 하면서 사람들이 다 어이 잘하네 잘하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정말 굉장히 고상하고 높단 말이죠. 높아. 그 가치가 높은데 우리가 다 하향평준화 돼갖고 여기서 다 놀면서 서로 끼리끼리 비교하면서 조금만 잘하면은 쟤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태도를 점점 배워가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회유하려 해도 내가 이제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달콤한 걸 막 나한테 제시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끊어내면서 난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뭐 이런 고백을 자꾸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상이 이제 작전이 달라지죠. 쟤는 죽었어. 이렇게 하고 그냥 왕따를 시켜놓던 차원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핍박을. 그래서 미워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이건 단순히 그냥 좀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좀 IQ가 좀 높다고 해서 이런 말들을 막 지어낼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왜 미워하냐?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하면 뭐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한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세상이 만약에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서 불러내셨고,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고, 계속해서 세상을 거절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보시죠. 15절입니다.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만 있느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냐 안 받냐, 뭐 그것 때문에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뭐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고, 또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뭐 자동으로 구원받고,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뭐만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태어났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그렇죠? 룰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냐, 이게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그런 규칙. 이런 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정확하게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규칙들이 중요해진 거예요. 할례냐 무할례냐, 종교적 행위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창조물이냐, 다시 태어났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중요한 규칙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구절 보시죠.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 자국 얘기까지만 좀 해야 되겠네요.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나 보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힌 자들이 누구였죠? 교회로 치면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힌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논쟁을 일으킨 그 교회들이 어디였죠? 고린도 교회하고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 그렇죠. 대표적인 교회들이 여기죠.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야말로 괴롭혔습니다. 예. 네. 율법주의자들이 괴롭혔고, 거짓교사들이 괴롭혔고, 예.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공격했고, 예. 그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제, 뭐, 그럴 만도 하긴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일단은 열두 사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열두 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의구심을 뭐 가졌던 것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뭐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사도 바울은 자비량을 했습니다.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이 사도들은 다 이렇게 일 안 하면서 일을 안 할 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권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또 사역을 해. 그러니까 사도 맞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다가 지금 어쨌든 그 이제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방인도 저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 뭐 이제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사도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좀 핍박했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 또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시비 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 고초를 겪었는지 그 고초의 흔적이 내 몸에 그대로 다 남아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자꾸 괴롭게 하고 왈가왈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국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In my body, the marks of the Lord Jesus Christ, Jesus 이렇게 이제 됐는데 마크 우리 마킹 한다 그래요, 마킹 마크. 마크를 찍는다. 예, 그 마크예요. 이때 이 마크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타. 이것이 이제 낙인, 어떤 표식, 상처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이 스티그마타를 찍는 대상이 주로 누구였냐?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그 주인이 내 소유의 노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낙인을 찍은 거예요. 군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소속을 나타내는 문신 같은 걸 이제 그 당시에도 했고 또 어떤 상징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새기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그 종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들이 이제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마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직접 뭔가를 이렇게 뭐 태투 새기듯이 이렇게 새겨놓냐? 그게 아니라 그냥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생기게 그냥 허락해 주셔서 생겨버린 거죠. 그 상처의 흔적들로. 그러니까 이 흉터죠. 그야말로 흉터로서. 분량이 조금 돼서 시간은 다 됐는데,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마크 얘기, 요거 마크 얘기는 조금, 우리가 좀 성경 전체에서 마크 얘기를 조금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다음 시간에 하면서, 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짓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